오늘 사사기 13장입니다. 15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리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리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묻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은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서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 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내게 진실로 필요한 것도 모르게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도 알게 되지만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무슨 소명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흔히 그냥 생각 없이 행동 없이 사는 삶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앎의 추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앎에 근거한 사고와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훨씬 더 정말 든든한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는 그림이 오늘 펼쳐지는 것이죠. 삼손이 이 가정에 태어나지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몰라요. 따라서 당연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잠시 당황스러운 모습 내지는 여호와의 사자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노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중동지역에서는 상당히 손님을 환대하는 뭐 그런 습관들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이쪽 문화에 비춰보더라도 뭐 음식을 대접하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면 음식 대접하는 것이 급하거나 그게 중요하거나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선지자 한 사람쯤으로 안 것이죠. 이제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길러야 한다는 말을 전해준 이는 그냥 뭐 예언자거나 선지자거나 그런 존재로 알았지 그 수태고지를 한 자가 하나님의 메신저다 그런 인식은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도 뭐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 당시에 송아지를 잡는다, 염소를 잡는다, 이것은 그야말로 극진한 환대를 뜻하는 것이죠. 가장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음식을 대접한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사실은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은 내가 어떤 얻고자 하는 정보라든지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그런 섬김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한번 먹는다,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의 빚진 자가 되게 한다 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나 그런 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 지금 밥 한 걸 대접하면서 넌 나한테 점심 한 끼 빚졌어?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사실 자주 음식을 대접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대는 음식이라는 게 지극히 귀한 것이었고 또 뭐 중근동에서 살아가는 삶의 부족한 환경을 생각하라면은 뭐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짐승을 잡아서 대접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극진한 환대를 뜻하는 것이고 이 환대 가운데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공유해야 할 어떤 부채랄까요? 빚진 마음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밥 자주 먹다 보면은 무슨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다리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그저 같이 먹고 마시는 게 가장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늘 먹는 게 부족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사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 그냥 빈 손으로 왔다가 굶고 가는 것이 안 돼서 하나님도 인간을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 밥을 먹여서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이 교제하는 것, 인간이 어떤 앎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테이블은 학교가 아니에요. 사실 식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식탁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거기서 사실 삶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교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식사가 규제가 되고 뭐 이제 네 명도 안 된다, 뭐 두 명이다, 무슨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또 넷이 된다 이게 아주 까다로워지고 가족끼리 먹는 것도 가족 사실관계 증명서를 제출해라.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걸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하지만 따르지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가 가족인 걸 식당에 가서까지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처럼 그런 혈육관계를 넘어서서 혈연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끈끈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뭐 증명하라 그러면 무슨 어떻게 증명하라는 말입니까? 참 이게 점점 답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만화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시작.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니 밥 좀 대접하고 싶어서 먹자 그랬더니 야 번제를 제대로 드려라. 네가 나한테 대접 식사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는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름, 특별히 뭐 샘족들이나 그쪽 이름이라는 게 곧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인격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한 인격이 담겨 있어요. 뭐 증조부 때부터 그쵸 선대부터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그래서 온 패밀리가 거기 다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에. 그리고 그 이름을 들으면은 지파가 분별되고 사는 곳이 분별되고 패밀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곧 한 인격체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또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서로의 인격이 만나는 것을 뜻해요. 인격이 서로 나누어지고 전해진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름 하나 물었을 뿐인데 이름 하나 대답했을 뿐인데 그 이름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안다 기억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떤 권리나 의무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 그런 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쉽사리 우리가 누구 이름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이름 아는 걸 뭐 그렇게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뜻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이 이름을 묻는 행위 또 이름에 답하는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면 당신이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을 나시들을 기를 때 우리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대답해 주세요. 물론 그 전에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가지고 내 그렇게 뭐 덕지덕지 세상 때가 묻은 존재로 하나님 만날 도리는 없으니까 신을 벗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게 주셨고 그리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나는 기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묘자라는 건 이건 지금 명사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형용사로 나와 있어요. 그건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묘자라는 단어를 어디서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됩니까? 구약 전체에서 기묘자라고 정확히 반복되는 단어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오실 메시아를 기묘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기묘자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놀랍게 바라볼 뿐이고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누구를 뜻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분은 많은 곳에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묘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 놀랍게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뛰어넘는 분이니까요.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그 소재물을 가져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기묘자라고 하는데 쓰인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적이란 기묘한 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기적 아닙니까? 이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는 이 이적은 지금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분이 불로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모세가 불로 임한 하나님,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보았고, 예. 엘리야가 제단에 불로 임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렇게 불로 임하는 하나님을 기드온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불꽃 속에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므로서 그는 아, 이분이 단순한 선지자나 예언자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구약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산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또 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데 결정적일 때 아, 여자가 담대해요. 아내가 더 담대합니다. 판단력이 빨라요. 사리 분별력이. 그 얘기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이 여인이 마노아의 아내가 처음 이 메신저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 사건을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려는 것이냐. 남자들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세한 규칙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를 턱 주고 사랑에 맡겼는데 어떻게 기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약적 신앙 전체의 관점은 규칙과 시행세칙과 가이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로 오면은 원리와 원칙과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가르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뭘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믿는 그런 전체적인 사고의 틀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를 좋아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모든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노아가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그냥 나시린으로 길러라. 최소의 규칙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렇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 자르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그런 이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자유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그 원리를 놓쳐버리면은 작은 제약들 속에 묶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나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율법에 관심을 점점 두게 되면은 신앙의 폭은 점점 자유를 잃어가고 점점 묶이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이 규정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것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까? 뭐 그거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에 주목하지만 그분은 항상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모든 관계가 원만히 굴러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라죠. 그래서 이 각자의 신앙의 특성이 다른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뭐 여기저기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율법을 그냥 사랑의 계명으로 두 계명으로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게 다 거기 있다. 풀린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 생긴 문제인데 사랑해봐라. 사랑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계속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구체적인 걸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조금 더 얘기해달라. 조금 더 얘기해달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거기도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큰 문제 해결의 원칙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놓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 그냥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박사 논문을 쓰고 그러다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게 만화가 지금 그런 신앙이란 거예요. 애를 주면 애가 없다가 태어났으면 그냥 그걸로 막 그냥 춤을 추고 그냥 기르면 되는 거죠. 근데 애를 준다는데 어떻게 길러야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준 게 뭔데? 선악과 하나 금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네 마음대로 안 해요. 그리고 창조사에게 어떻게 동참시킵니까? 하나님 다 만들고 이름은 네가 붙이래.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창조적 행위예요. 창조를 공동적으로 공동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지으셨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임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창조적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인간이란 이 위대한 삶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 전전긍긍하는 그런 게 된다면 그래서 사랑이 오면 우리는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불안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아내는 뭐 딱 보니까 여자는 뭐 다 단숨에 분별해. 야,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오셨겠냐? 오셔서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겠냐? 그리고 이 모든 걸 왜 받으셨겠냐? 이 멍청한 남편아. 뭐 그 얘기죠.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달 사이인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뭘 받을까요? 두 가지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의 복입니까? 세상의 복과 다른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심, 지켜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돈, 이런 뭐 권력, 인기, 명예, 소유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복이란 관계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의 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오시면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복을. 그래서 늘 끌고 가는 거죠. 마하네단에서 영을 주셨다는, 영이 이제 여기 구약에서 보면, 저기죠. 개역성경에서는 영이 그를 움직인다고 표현하지 않고 영을 이제 뭐 주셨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인생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어로 움직이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과 주위 사람들의 무슨 그 또래 문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움직여가니까 그 세상에 컨폼 폼을 같이 앉지 말라는 뜻이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게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말이에요. 사람들 카피하려고 안 하고 말이에요. 또 다른 새로운 표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 늘 새로움이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기가 두렵습니다. 세상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환경에 보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벌써 세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아이들 세상에 빼앗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상하는 영이 되게 하시고 창조적인 능력이 차고 넘치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 그 복보다도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그 복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